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그리고 너무도 분명한 아버지의 뜻 앞에 섭니다. 보여주신 말씀, 보여주신 뜻이 너무 분명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에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다릅니다 하고 우리 현실을 믿게 되는 불신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히 보아 하나님의 뜻 분명히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새롭게 빚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또 너무도 고상하고 너무도 아름다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혼식에 가면 많이 선택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요즘 한국 사회의 가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결혼하려는 숫자가 줄어들고 실제로 역사 이래로 결혼하는 숫자가 가장 작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0명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 소위 이 조결혼율이 역사 이래 유사 이래 가장 낮은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숫자에 비해서 또 이혼하는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혼의 양상이 더 두려운 이유는 이혼의 양상의 약 60% 정도가 20년 이상 살았던 부부가 깨지거나 혹은 4년 미만으로 사는 부부가 깨지는 그러니까 전체 이혼 중에 20년 이상 소위 말하는 황혼 이혼과 얼마 살지 않고 깨지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자식 낳기 전에 혹은 자식 때문에 살다가 자식이 독립하면 이제 당신과 나는 살 이유가 없다라는 우리 가정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 또 두렵고 어려운 이 통계는 한국 사람들에게 통계를 해보니까 배우자만 모르면 배우자가 아닌 소위 다른 이성 친구, 애인을 갖고 있는 거가 괜찮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40%,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은 40대 이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가정의 언약적인 본질이 훼손되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혼의 양상, 가정의 어려움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많은 지역의 이혼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문제는 그러면 요즘의 문제일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이건 굉장히 오래됐던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첫 가정에 죄악이 들어가고 났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단이 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라 하더냐? 이렇게, 이 뭐라 그러셨더냐? 먹지 말라 그러셨다. 왜?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두 둘이 진짜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해서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 이들이 열매를 먹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죄악이 들어갔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어떤 의미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사단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단의 말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뜨렸다는 그 간단한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담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처음에 이 죄가 있기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를 그렇게 찬양해, 그를 사랑했던, 그를 높였던 아담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누구예요? 하와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죄악이 들어가면서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과 비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갈등이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시작됐던 그 문제는 오늘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오래된 우리의 본질 깊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남편 됨의 영광과 아내 됨의 고상함과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원형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원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있는 그 말씀대로 잘 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이 현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신비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21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 이렇게 앞에 서면 우선 요즘 젊은 세대들 혹은 아내들 아니면 남편들 아닌데요, 이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데요, 세상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데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이 말씀이 써져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나 아내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남편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의 머리 되는 것 같은 거가 우리 세상 사는 그런 모양처럼 보이기도 해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신 말씀이 당시의 문화적인 거에 기준해서 이렇게 권면한 거라면 그렇게 해석해도 옳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옳고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기준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죽게 하듯 하라는 이 토큐리오라는 말이, 죽게라는 말이 이 큐리어스라는 게 왕께 하듯, 임금에게 하듯, 주인에게 하듯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왕께 하듯, 임금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그 큐리어스, 그 주가 누구인가? 그거는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기준이 뭐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이 예수님이 기준된 이 권면의 말씀 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어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준되시기 때문에. 그럼 이 복종이 뭔가? 복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사용된 걸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7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께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귀신들이 두려워서 항복하는 거,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때 이 항복하다, 완전히 무릎을 꿇다, 이게 복종하다예요.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율법, 기준, 원칙에 따르다. 13장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이 복종하다는 말은 항복하다, 어떤 권위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타협할 게 아닙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하는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이 아내에게 줬던 권면을 보면 이런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지금 이 뜻에서 복종해야 돼요. 죽게 하듯.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범사에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아내에게 눌렸던 남편들은 아멘! 아멘! 우리 아내가 오늘 이 말씀 좀 적용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에? 남성들 이렇게 오늘은 이 아내가 이 말을 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한 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복종을 하라는 이 말씀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기준. 이 말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맥락에 의해서, 혹은 어떤 기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후로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 여성에게는, 아내에게는 권면을 줬고 남성에게는 일곱 절을 권면을 줬어요. 남성에게 권면을 길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남성이 그만큼 일을 잘 못한다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냥 어쨌든 이 아내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기준, 혹은 맥락, 혹은 이 말씀이 놓이는 기반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교회에게 했듯, 혹은 교회가 예수께 하듯이라는 이 맥락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함,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복종의 관계의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이신데, 남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근본이 되는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기준만 확인을 해놓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옳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옳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까지를 우리 확인한 다음에 남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어떻게 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기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기준,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맥락, 혹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제 거기 맞춰서 확인을 이제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섯 가지 그 행위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 현실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교회가 예수님께 먼저 순종했나요? 교회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 이 세상에 기초가 있기 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제 설명이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해도 분명히 아시겠죠? 한 번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하는 그 말에 아멘했던 남편인 나는 요 다음에 이제 철렁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24절까지 아 이거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이야 라고 아멘했던 남편들은 이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아까 그 말씀에 아멘이라면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 아멘해야 돼요. 말씀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과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26절부터 26절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그건 알았죠. 그거 알죠. 이게 우리가 들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엔 목적이 있어요. 그 자신을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어떤 일을 행하신 거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첫째는 거룩하게 했다. sanctify라고 번역이 되는데 특별히 이 거룩하게 해서 이 sanctify 하다는 말은 성결하게 구별했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했다. 이게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어떤 것으로 확인이 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리고 물로 씻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라는 이 뜻 이 레마라고 쓰여진 이 말씀은 제가 어제 이 말씀으로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으로 물로 씻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의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의롭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의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죠. 그냥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니까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밝은 빛에 제 이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이 완전히 노출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권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 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새롭게 거듭 태어난 우리 인생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잖아요.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물로 씻음으로 지금 이 사실 이 물로 씻음으로는 동시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결혼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가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상을 우리에게 줘요.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에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물로 씻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됨으로 우리가 그에게 그의 것으로 구별이 된 거죠. 그런데 그의 것으로 구별이 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앞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때 이 세우다라는 이 뜻은 이 영광스럽게 세우다 영어로 이제 present 뭐 이렇게 표현이 번역이 되긴 했지만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데 사용된 거 보면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위해서 갔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사도 바울이 저 로마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장 24절에 그가 이 저 폭풍 가운데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로 우리가 주의 신부됨을 그 사랑스럽게 감사하게 우리가 세례로 고백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입어 거룩하게 자기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그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당대의 그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대 유대인들은 여성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이 유대 남성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대. 기도의 구절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여성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 더해서 그 로마 시대는 더더군다나 여성은 아내는 남편의 소유로 삼았지 그를 존중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된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럽게 세운 그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은 이미 읽었는데 뭐라고요? 그렇게 세운 그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이 모든 권세와 이 만유를 그 발 아래 두는 분이다 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예수님 앞에 만유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들은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발 앞에도 아니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만유 앞에서 교회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리고 그 교회를 불러 이렇게 세우는데,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라고 교회를 불러 이렇게 세우는데, 그 교회는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 그저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아있는 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 있는 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이 번복되지 않는 한, 그건 번복되지 않는 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침내 모두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앞에서 흠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 괜히 필러 놓고 무슨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 앞에 설 때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어지는 말씀은 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찬찬히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데이터를 확인했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죠? 근데 지금 요 구절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무엇이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좀 전에 25절부터 쭉 쫓아오는 동안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에 아멘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아멘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아멘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사,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으로 생각해 보면, 내 옷과 이 여자와,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여인과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이가 내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내 아내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완전히 충만하게 주름진 것이나 티나 흠이 없이 완전히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부르심을 남편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자칫 생각하면 이건 좀 이기적인 동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네, 이게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해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 자기 몸을 잘 양육하고 돌보지 않느냐. 무릇 자기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풍성하게 지킨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는 그 몸이 자라도록 섬기고 돌보고 지키고 자양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릇 아내의 머리 된 남편은 교회의 머리 된 예수께서 그 교회 된 그 몸의 지체를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섬기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 돼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안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로 주님 닮은 남편. 지금 21절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는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대의에 있어서 이 가정의 언약적인 사랑에 먼저 시작할 책무를 남편에게 주셨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질서.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금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이 더함도 덜함도 없이 충만히 피어나도록 남편이 그를 위해 기꺼이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결정을 한다면 세상에 어느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어요? 어느 아내가 그 남편이 하자는 그 뜻에 기꺼이 기쁨으로 따르지 않겠냐? 이것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됨의 원형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와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다시 인용한 거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공히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고요. 그러므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가치가 동일해요. 동등한 가치예요. 남녀가 평등하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떠나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이끌어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 남편과 여자에게 아내됨이라는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서로 다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권위를 주세요. 그런데 그 권위가 잘못 왜곡되고 잘못 남용되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얼그러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결혼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옳도다. 그런데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도 자기 남편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후반부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큰 이제 권면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특히 우리 가정이라는 남편과 아내됨 그리고 우리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소위 경제 세상의 틀과 있어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이 보이는 세상의 삶의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이제 6장 그 하반부에 들어서 가르쳐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남편에 대해서 지금 아내됨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내 됨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가 늘 같이 교직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그 지지고 볶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순종하는 이 깊고 넓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영적인 세계가 늘 씨줄과 날줄처럼 교직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에 현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그러므로 영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우리의 부부관계는 그러므로 영적인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거,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아내를 존중하는 거, 복종하라를 마지막에는 존중하라라고 봤잖아요. 존경하라라고 봤잖아요. 이건 두려워하라라는 뜻이지만 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에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녹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신비,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의 현실인 거죠. 이 시대가 참 어렵다 말하는데 이 시대가 참 가정이 흔들린다 말하는데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 그냥 같이 오늘 그럼 각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아,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향한 남편됨과 아내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늘처럼 높고 그렇게 주님처럼 고상하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는 알겠는데 이 땅에 있는 내 삶의 꼴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의사가 환자 볼 때 아, 저 환자는 참 어려워, 못 고쳐, 불치병이야 하는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가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 증언이라고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된 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가정에 제가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남편이 되는 기적, 제가 아내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정말 성결하고 순결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되는 그 기적은 왜 불가능하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불가능할 거라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빚어갈 겁니다. 저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오늘을 기점으로 남편 된 우리가, 아내 된 우리가,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삶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셨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설, 영광 가운데 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세상에서 사는, 주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그 지난 것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남편을 존경하게 해주시고,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종하는 은혜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말씀에 머물러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의 원형,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제 가정에 하나님 현실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다시 주님 닮아가는 우리 가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빚어지는 우리 가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된 우리의 삶의 모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영광 가운데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오늘 서로가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 닮은 교회로 빚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고 주의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진리오니 그 진리대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